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들이 세상 속에 헤매고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물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길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불만을 드러냅니다. 왜 사람들이 선생님께로 오던 사람들이 왜 그 예수의 길로 갑니까? 불만을 드러내니까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한 말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요한의 이 말은 뭐 신자라면 누구나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신자다면은 누구나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입술 말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런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흥하는가 예수님이 쇠하여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고 오직 우리 자신의 흥함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또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잘 되었으면 이런 바람은 참 강한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은 사실상 우리 마음에서 희미해져 있다. 뭐 이런 그 고백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를 한 말도 아니고 또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겸손의 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의 실제 삶 전 삶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걸 잘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상 나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려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세례 요한은 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쇠하여지고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자기가 세상에 왜 있는가 이걸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있는 이유 그걸 잊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일은 끝난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 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보고도 결국을 시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 역시 자신을 자기 스스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요한이나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인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물론 특별한 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은 우리 앞서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뭔가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모습 보여준다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믿음이 나보다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작정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한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도 요한이 갖고 있던 그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마음으로 나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이 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오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걸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한 계속된 설명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시기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수긍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돌아서면은 내 흥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인식을 하고 수긍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31절에 오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위로부터 오신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오셨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실 근데 요한만이 아니고 뭐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지금 지나갈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신앙의 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100% 믿고 있고 단 0.0001%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은 설사 그렇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전부로 여기지를 말자는 겁니다. 만약 그걸 갖다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걸 신앙의 전부로 여겨버린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음 가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메시아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도 뭐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요한과 같은 마음이 같은 생각인데 그 더 이상 뭐 따지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뭘 하겠는가 다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귀신 예수님 보고 나도 당신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귀신이 분명히 했더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에게도 얼마든지 지금 있던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건 귀신도 그런 지식은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나는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식과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본다면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 가지고 고민할 게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여기부터 항상 모든 걸 출발하려고 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 이 자리부터 자꾸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출발을 해버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에 있어 상당 부분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 사람 주고 나는 믿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느낌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철저한 확신 속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정도로 바리새인 자기들 믿음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그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믿음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었고 당신 믿음 없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진짜 그 사람들이 모든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열심히 법 지켰죠, 기도했죠, 금식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에 과연 누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믿음에 대해서 만큼은 무슨 불만을 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부인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 지나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이란 뭐냐 이것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가면 여러분 향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은 여러분 누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 자꾸 스스로 판단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꾸 말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무슨 답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슨 답을 하겠어요? 사람이 말이죠. 믿음을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령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는 신자나 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얘가 참 곤란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하기를 예비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신자가 아니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신자에게만 있는 믿음의 증거물이 인간의 행위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게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많으면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없다. 자꾸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걸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믿음을 출발해 버린다면은 결국 뭔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매인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인 자로 사는 것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인 자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B씨는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예수에게 매인 자로 살기를 거부했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이 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에게 매인 자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요한이 뭔가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오직 예수님에게 매인 자로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의 실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매인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만 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신자만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예수님 흥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나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흥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쇠하여진다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인해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매인자다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나니. 자, 위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머리다는 뜻이죠. 만물의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고 위에 속한 분이고 자기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다. 위와 땅으로 구분을 해요.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 자신은 나는 땅에 속한 자고 그런 땅에 속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것은 땅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능력은 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요한 자기의 길로 몰려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땅에 속한 날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예수란 처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만물이 다 저분에 속해 있고 저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 분의 사람이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의 말은 자기도 역시 만물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위에 계신 분이고 내 머리다.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생각이었죠. 32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을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한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있다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는 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 위에서 아들을 보게 하시고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은 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듣고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를 아무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믿음을 줘가지고 믿게 돼서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런 구원을 내가 주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불만이 뭐였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느냐 그거였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 스승인 요한 당신도 예수에 비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면 당신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에 비해서 하는 것만큼 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로 몰려갑니까?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 제자들 댁에서 요한이 하는 말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에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능력도 자기에게 와봐야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봐야 멸망이다. 왜?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길 생명은 예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자신도 예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찾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데에 대해서 전혀 섭섭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마음이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에게 매인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뭐 누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 누가 병 고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떠들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쏠리곤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생의 능력이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 성경 아닙니까?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부러는 부인하지 않으면 실제는 부인하고 살아간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도 마치 목사가 신자를 구원시켰던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목사를 반대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믿도록 만들고 사람에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 사이에서는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면 그게 목회 성공이다 이렇게 다 얘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베드로 같은 사도나 목회에 성공했는지 몰라요. 한번 설교회가 몇천 명이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목회 성공했다 이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역시도 몇천 명이 회개한 그 사람들을 자기 교회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인도했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에게는 자기의 사람, 자기의 교인이 없어요. 내 교인이 없단 말이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진심으로 요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메인 인생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내가 흥하게 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바보가 되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고 섬기고 일생과 봉사하신 주님의 그 흔적이 보여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는 그게 진정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의 입장에 너무 많이 매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런 행동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모든 걸 판단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결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된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것, 지킬 것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욕을 먹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거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찢기 같은 그런 존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증거되지 못할지라도 내 자존심과 내 입장은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나를 세우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다면 우리 역시도 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있는 인생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도 나는 무너지고 세워져도 예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지를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사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멸망을 얻을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 자기 몸 버리시고 대신 나를 생명으로 붙들어 인도하셨다는 것, 이걸 알게 된 건 역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 우린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되겠어.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 깊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항상 요한이 주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되어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에 처해 있어야 마땅한 땅에 속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주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감사할 뿐이고 단지 귀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소망 삼고 살아갈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총 속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이 주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하여 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새해도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한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길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